기독교 고전 중에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읽어본,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그려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제4과에 보면 그 책의 제목이 굴욕의 골짜기 혹은 겸손의 골짜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동안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뭐냐,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짜기 중에서 굴욕의 골짜기에는 아볼루온이라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크리스찬의 원수가 돼서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한다고 써져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볼루온은 활활 타오르는 불창을 던졌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손에 들고 있던 방패로 재빨리 막아냈다. 이번에는 크리스찬이 검을 뽑았다. 그러나 아볼로는 틈도 주지 않고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처럼 창을 쏟아 부었다. 놀란 크리스찬은 피하려고 온갖 힘을 썼지만 결국 머리와 팔다리에 상처를 입고 말았다. 철로 역정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의 삶에 반드시 원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에게도 원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이스라엘 목자들에게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목자였을 당시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 곰과 사자가 그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를 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그 이스라엘 목자의 풍습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책을 쓴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 이거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분의 책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필립 켈러가 목자를 직접 해봤는데요, 종종 표범이 와서 자기 양들을 채갔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표범이 자기 양을 채가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답니다. 그만큼 표범이 빠르고 또 정확하게 자기 양을 물어간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맹수가 있고 이 맹수는 양들에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다윗의 인생에도 이것이 사실이었어요.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보면 원수같이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장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충성하는 국가의 왕이에요. 다윗은 항상 사울에게 충성했어요. 근데 사울은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평생 목자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도, 이런 내 인생에도 항상 원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광야의 목자에게만 혹은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나에게 은인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참 그분을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목회라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두 번째 부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만났을 때 굉장히 사랑하고 좋고 근데 크게 도움이 된 것도 아니고 크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그냥 나누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자기에게 큰 고통을 주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안 만났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이 사람이 끼어들지 않았다면 훨씬 좋았을 것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사람을 한 번도 안 만나고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내 인생에 나를 해코자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양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맹수를 이길 수 없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에 우리를 상처 주고 아프게,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를 능히 이길 수 있으면 그는, 내가 제압할 수 없으니까 항상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런 공격에 의해서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런 상처는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큰 방해가 돼요. 더 강력한 경우는 인생 자체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원수를 갚느라고 자기 인생을 허비해 버리기도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맹수가 없는 곳에서만 풀을 뜯는 양이 없듯이 원수같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도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정이 인정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표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 상을 차린다는 건 잔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를 하필이면 누구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나에게 잔치를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아주 흔히 있는 일입니다. 목자들이 그 양들을 데리고 가는 초지들, 풀밭은요, 주로 산의 맨 끝에서 조금 내려간 곳, 골짜기에 올라서서 평지가 된 곳에 주로 초지가 많아요. 그래서 목자들은 그 푸른 초지에 가려면 필연적으로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근데 목자가 양을 데리고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항상 그 주변에는 맹수들이 양을 노리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유능한 목자는 양들을 신속하게 데리고 그 골짜기를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맹수가 공격하려고 하다가 그걸 그만 놓쳐버려요. 그러면 양들이 그 골짜기를 빠져나가서 그런 푸른 초지에 딱 들어서게 되면 맹수들은 이 양을 공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들판이기 때문에 맹수가 살금살금 다가갈 수가 없고 목자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공격을 오히려 당하기 때문에 맹수들은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양을 놓친 거에 대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양들이 편안하게 풀 뜯어먹는 걸 보면서 내가 저걸 죽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풍습, 그 환경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해코자 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백성을 다루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구약의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왕국에 그 왕에게 총애를 받는 왕 장군이 있습니다. 하만이었어요. 이 하만은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합니다. 특히 자기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유대인 무드셀라를 죽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얘기해서 온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페르시아의 왕의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가 믿음과 기지를 발휘해서 그 하만의 계획으로부터 자기의 종족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서의 마지막 끝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유대인들을 하만이 그렇게 모르드개를 죽이고 싶어 했는데 그 하만 앞에서 유대인인 모르드개를 높입니다. 하만이 스스로 유대인을 높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그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보는 앞에서 장대 높이 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원수를 제거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거하지 못할 원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제거하실 때 반드시 그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 그들은 누구냐?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예요. 그들이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 그들을 이 땅에서 핍박하던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크리스찬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원수 앞에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원수를 그냥 주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당부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대못을 박고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기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잔치에 초대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목자의 습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광야에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들판에 올라갈 때 양들을 매우 신속하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들판 위에 가보면요, 양들 중에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상처를 받은 양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양들은 푸른 풀밭에 와 있지만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가지고 그 양들에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치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왕이 되었던 사람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3절에 그가 왕이 되었다고 말할 때 그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미 사울로부터 벗어나게 만드셨어요.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었어요. 이미 잔치가 열렸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말은 그 잔치를 누릴 만한 자격을 주시는 거죠.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잔치를 만들어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잔치를 누리게 하게 하기 위해서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잔치를 누릴 만한 자격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 잔치를 과거의 상처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져요. 심지어 십자가와 복음을 이해해요. 그래서 내가 죽고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찬송가 작가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땅에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가 그리고 그 상처받은 자아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아서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요 평소에는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을 때는 괜찮은데 뭔가 과거에 자기가 받았던 상처와 유사한 일이 생기면 생각 이상으로 폭발해버립니다.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버려요. 이런 분들은 아직 용서가 안 된 거죠. 어떤 분들은 상처받은 자기에 너무나 상처받은 자기에 빠져서 너무나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았지. 난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철저하게 자기 방어 기제를 발휘하며 삽니다. 조금만 유사한 일이 발생해도 또다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아도 자기 연민은 세상의 중심을 자기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가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만나면요,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떤 대화를 해도 맨 끝엔 자기 얘기야.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이분은 내가 6.25 때 피난 갈 때 이렇게 말. 여자분들끼리 모여서 아,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그러면 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 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아예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를 비하해버리는, 자기를 버리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잔치가 벌어져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와, 저분 같으면 정말 불행이 없지, 저분 같으면 행복해야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미 잔치를 벌려주셨는데도 자기는 불행한 거예요. 네,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원수를 물리칠 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치유할 힘도 없어요. 그리고 원수에게 받은 상처는요 환경에 의해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굉장히 불행을 겪으면 내가 아 그래 나는 이제 상처 다 암으로써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결국 그렇게 됐구나, 기쁨이 솟을 것 같죠? 그럼 잘 기억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했던 분이 진짜 힘들어졌을 때 내가 진짜 기쁨이 솟는지. 저는 아니더라고요. 기분이 꼭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좋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진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치유자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사를 우리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요. 상처 때문에 보세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큐티를 해오고 있는데 이 큐티 제가 너무 힘들고 마치 그 말씀 대성통곡하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해. 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성령 나도 모르는 사이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의 마지막 말은 내 잔이 넘칩니다. 원수도 만나고요. 보니까 내 인생 넘치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왕궁에 살게 하셨어요. 들어보니까 내 잔이 넘쳤습니다. 그게만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세요. 신명기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을 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저는 적어도 이 고백에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도 항상 제가 가진 그릇보다 넘치게 사용해 주셨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셨어요. 물론 저의 삶에도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최선을 다하셨어요. 최선의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풍부의 법칙에는 특별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가장 많이 풍요로우려면 넘쳐야 되죠. 그죠? 넘치지 않으면 완전히 찬 게 아니죠. 넘치는 순간이 가장 많이 찬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인생의 캐파시티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이것은 넘치게 흘러 또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요를 주셨다면 여러분들의 잔을 넘치게 하셨다면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그것을 넘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 집에 쌓기만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쌓기만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진정한 풍요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넘치는 순간부터 우리가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한국에 꽤나 유명한 가수 션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 부인이 이혜영 배우고, 정혜영인가요? 나는 이씨라서 다 이씨로. 정혜영, 정씨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션이, 세상에는 돈을 많이 버는 행복도 있다. 그러나 나누는 행복도 있다. 나는 그 둘 다를 가지려는 사람이다. 너무 멋지죠. 세상에는 많이 갖는 행복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나눌 때 누리는 행복이 있는데 자기는 둘 다를 누리고 있다. 둘 다를 누리기를 원한다. 저는 이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뭐죠? 자들과 또 장로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 예,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정말 열심히 서로 속이세요. 요즘 우리 교회 이제 코비드 환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코비드 환자들하고 누가 아프다면 전화를 한번 드려보면 10중 8구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먹는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줘가지고 우리 집에 냉장고가 안 아플 때보다 더 많아요. 이렇게 더 많이 찼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 안에만 은혜를 가두려고 하는 우리의 이 그릇 안에만 은혜를 가두려고 하고 우리 마음에만 은혜를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넘쳐서 또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시편 23편에는 한 가지 언급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풍요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나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생 전체를 보면 내 인생을 넘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주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을까요? 시편 23편의 다윗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친히 하나님 대신, 친히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편 23편에 다윗이 노래하던 그 목자야.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스라엘 문화를 바라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목자는요, 양에게 풍요를 갖다 주기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집에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양들을 데리고 골짜기를 지납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 양만 위험한 게 아니라 목자도 위험해요. 맹수가 달려오면 양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지만 목자는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워야 합니다. 목자는 양에게 풍요로운 들판을 주기 위하여 자기 집에서 집을 떠나 몇 달 동안 광야에서 돌 위에서 잠을 자는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양의 모든 풍요는 목자의 희생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기도 하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목숨을 거신 사랑의 희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천국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이 땅은 영원히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원수가 사탄이 결박되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해하려고 하는 사탄이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가 찔리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풍요는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건 결과로 누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골짜기를 지나올 때도 은혜입니다. 내가 원수의 핍박을 받을 때도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고 지금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삶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담은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케 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내 잔이 넘치는 이유가, 내가 오늘 이 정도 살고 있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가 이 정도 자라난 이유가,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업과 수많은 일들 중에서도 그래도 내가 망하지 않고 이 정도 온 이유가 은혜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 시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내 삶에 원수에게 받은 깊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다윗의 인생을 넘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내 인생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풍요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날마다 불만하기도 하고 나만 상처받은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내게 있는 조그만 불편도 마치 하나님이 인색하게 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드러냈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심으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치유받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베푸신 축복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오늘 목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풍요를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